청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그랬습니다. 우리 좇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간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하는 제목을 갖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14절 이렇게 세 구절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우리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다고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가, 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이 구름대같이 정말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는 것은 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선지자들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뜻대로 생각이 되어서 많은 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 얽매기 쉽다는 거예요. 그 죄에 묻혀 들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바로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경주는 어떤 겁니까? 전후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2절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경주할 때는 목표 지점입니다. 골인 지점까지 정말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주,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논에 가서 모를 심는 옛날입니다.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그때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모를 심는데 줄을 갖고 이렇게 심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심을 수 있게 놔두고 칸을 띄워서 이렇게 모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평뜨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한번 이제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한 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는 것은 삐뚤빼뚤 다섯 개를 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쭉 일렬로 잘 되는데 나는 한 줄로 될까? 그래서 다 끝난 뒤에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삐뚤게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줄 저기다 맞춰서 심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여기 위치해서 이 칸에서 내가 다섯 개만 딱딱 이 줄은 생각지 말고 과거를 생각지 말고 이 줄을 여기 한 칸만 다섯 개만 딱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대로 심었더니 딱 보니까 전부 줄이 쭉 맞춰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힘듭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들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붙들고 사실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급해서 급한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 사모가 저 안에서 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저는 급한 거 끝나고 다시 쫓아와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90세거든요. 만 90세 되십니다. 정말 건강 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까? 또는 슬퍼하실 겁니까? 화를 내실 것입니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한 일을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하시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승화된다는 것,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했는데 화평과 거룩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화평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에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가지고 다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큰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를 사랑하 십자가의 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화평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요. 거룩함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관계를 잘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명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얻어맞고 깨닫고 회개하고 무려 시편의 75편, 150편 중에서 75편을 다윗이 썼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편을 회개의 시를 썼다고요. 그 회개를 쓰고 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이 합하답니다. 네가 잘못했다.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정말 나와의 관계에서는 정말 네가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시기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하는 거하고 살인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은 거야. 똑같은 죄란 말입니다. 근거 전 것이 없어요. 왜? 아니, 우리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발등상 중에서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생게브리에 있단 말입니다. 아주 정말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건데 그 사람들이 살인한 것은 뭐고 뭐한 건 뭐야.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콧물 나고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원죄가 많은데 저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분이 이제 설명하기를, 아니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은 어떻습니까? 더 명확하게 그 더러운 것이 묻은 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은 옷 입은 데다가 여기 커피를 쏟은들 그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이 더 적은 것에 대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기 위해서 화평함과 고량을 추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화평함을 추구하고 사람에 있는 화평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 신앙생활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서는 것과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화평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화평함이라면 그러면 무엇이냐? 화평은 사람과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인데 소극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선이라고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이라는 건 올바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욕심이 없어. 정말 모든 거 자기의 간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마음이야 하면 그건 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눠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것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선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생이 창출해낼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는 거죠. 화평은 내가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 그러므로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화평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아, 잘못했어. 그냥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라고 할 수 있는 여유 가진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어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한 마음,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묵상하고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그 안 돼.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매일 기록하면서 그걸 갖고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하루도 잘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점차 노력해 선한 사람으로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이 어떤 거예요? 이미 앞에 설명을 드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룩함인데 말과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고 이사야 선지사는 59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담벽이 막혀 있다고 그 담벽이 바로 죄악이람 내 죄악이래요. 내가 죄악이 있는 것이 가로막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강권했는데 그것 때문에 장벽 때문에 응답이 나한테 오지 못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먼저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성도는 법률에 제한받으면서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된다. 하늘의 법은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하나 둘 셋 넷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다섯부터 열번은 사람에 대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살인한 부모를 공경하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뭐 탐내지 말라, 뭐 등등의 열 가지를 얘기한 것을 바로 그러한 의미 있는 겁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이웃을 살인할 수도 없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뺏을 수도 없고 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되었는데 뺏을 그런 마음이 안 되지요. 오히려 퍼주는 마음이 되는 것이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어서 하며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평강이도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그러므로 어때요? 나는 좀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나는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은 나는 성장한다고 어디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하느냐 따라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것이 없이 14절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과 그런 조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 주를 볼 수 없으면 내가 믿은 것,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주는 볼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볼 수 없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았을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여기 있는 거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전이, 성령이 저하는 곳, 거하는 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여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했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거늘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 무리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몽유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면 너 마음 내 마음을 보여달라면 내 마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건 바로 그,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는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거룩함과 화평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을 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화평함과 그 안에 있는 거라고요. 세 번째는 성도는 성령의 도움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은 그 삶 이후부터는 내 뜻대로 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디에? 주님 앞에 내 이 잘못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나의 이 잘못을 교만함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짐이 무거운 거거든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잘못됐나이다 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 겸손함이 필요한 거라고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였고 회개하여, 회개인데 회개라고 그랬네.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를 갖고 있다고요.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필요한 거라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찾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알고 뭐 나타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할 수 있는 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요?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서 병을 치료해주고 그 밖에 가서 뭐 제 후배 한 사람은 아프리카 가서 문둥병자를 치료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참 뭐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고 있어. 그 문둥을 만져주고 부인은 침을 놓으면서 또 교회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마을 그 나라 말을 배우면서 그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일이냐? 가서 전도해야지 무슨 그 나라에만 배우고 있냐? 아니거든요. 나라의 이름 그 배우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주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소통해야 되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러므로 현재 내 위치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40일 전도 하늘나라에 전도하시고 그다음에 승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2장 11절 보니까 1장 11절 보니까는 승천하셨다고요. 그럼 떠나시는 예수님 보면서 왜 떠나십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그런데 아니거든요. 이미 성령을 내려주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발부둥 칠 때가 마태복음 26장 36장 뭐 거기 있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가 안 들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하고 세 번째나 기도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잖아요. 그 뒤에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여러분과 내가 조칠 수 있는,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배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믿음의 생활은 다른 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요사이는 모든 매스컴이 잘 발달되어서 그냥 집에 앉아서도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암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도둑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러면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나도 정말 합심해서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일요일 날이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전화를 하고 뭐 방문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함께 모였을 때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며 성령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건요.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뜻도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해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손해받느냐? 그러면 네가 손해받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예비한 거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예비한 거라는 거죠. 그 하늘 나라를 우리가 부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것을 부정한 부활의 삶을 부정해버리면 가장 바보스러운 삶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천국의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죽어도 이게 서운하지 않다고요. 빨리 가거나 먼저 가거나 늦게 가거나 그건 관계없어요. 그분의 그 수명에 따라서 969살도 살 수 있는 거고요. 120살에 가는 모세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각각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삶은 전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니까는 세상 걸로만 측정하니까 항상 슬프고 두렵고 떨리고요. 미워할 수 있고 그렇다고요. 우리가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요. 왜? 다 똑같은 건데 미워해봤자 그게 그거잖아요. 얼마 안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 미움이 아이고 잘못됐구나. 내가 괜히 그 형제한테 그렇게 했어 라고 생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게 은혜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좋은 창피를 못 당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가신 선진들의 말을 의지하고 그 말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도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상태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성숙하려면 은혜의 강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는 발목에 들어가고 가슴에 또 가슴팍에 올까지 물까지 차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당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실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은 어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는 거예요. 못된 길로 가느냐, 올바른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을 자신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 정말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를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선한 사람이 악한 길은 세상에 물들어서 악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모든 악한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래, 그 본성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고 23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의롭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거라고 우리 빌립보서 3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의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건 거룩해져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아니 내 물질이 손해보는데요. 그거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나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셔서 그와 같은 것을 100배로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오른밭에 심은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매 순간 그걸 하지 못하면은 그건 정말 손해보고 사는 삶이라고요. 아등바등 살다가 죽어버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그건 뭘 필요가 있겠어요? 아등바등하다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너희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그런데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까지 이생과 죽음 후의 생까지도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분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다가 성 밖에 내쳤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털고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그때 삼층천에 갔다는 거죠. 바울처럼 모든 일을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이생에 내생에 분명히 부활 후의 생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세요. 매일 마음속으로. 불란세의 약국에 약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환자들이 그 약국에 와서 약을 지어가면은 모두가 다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약국에 아주 굉장히 아주 번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다른 약국 사람들이 가봤어요. 아니 그 약국에서 뭘 똑같은 약을 지어주는데 왜 거기서 약국에서 지어준 약을 갖다 먹으면은 모두가 그게 낫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국 약사가 그렇다면 약을 주면서 나는 매일매일 건강해진다. 이 약을 먹고 매일매일 건강해진다. 그걸 약을 먹으면서 반복하라고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매일매일 내가 건강해진다. 그게 플레시보 용법인 거예요. 요법이거든요. 프레시보 요법은 그냥 설탕을 주면서도 이건 세상에 없는 특별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당신 낫습니다고 주었어요. 믿음으로 그 약을 그대로 믿고 먹으니까 정말 나아버렸어. 그래서 정부에서 그 약 먹었던 약을 갖다 조사해봤어요. 설탕이야. 그러니까 그건 돌팔이라고 감옥에 가보겠어.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 그 사람 나았는데요. 설탕을 먹고 나았지만 그 사람을 믿고 먹었더니 아, 그 병이 아주 못 쓸 병이 나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대로만 믿으시면은 구원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다고 한다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 내 필요한 걸 간구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다 하고 11장 25장 26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 바로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깊은 자는요 마치 시골에 있는 할머니와 똑같아요. 할머니가 전 팍 뛰어와서 그 시골 전도사한테 쫓아갔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돼지가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해.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아니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무슨 기도해요 라고 할 텐데 그 전도사가 할머니 따라서 그냥 갔어요. 가서 돼지 배다 대고 기도했어요. 12마리만 새끼를 낳아 하고 기도를 해줬답니다. 아, 그랬더니 새끼가 정말 12마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뭐예요? 우리 전도사님 정말 믿음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12마리 낳아 그랬더니 정말 12마리 새끼를 얻었다고. 믿음이라고요. 그건 이제 한번 조금 이제 과도하게 이제 설명해서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골에서 했다는 얘기 한 걸 들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했습니다. 더하는 자와 빼는 자 거기에 대한 복과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뭐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대로만 믿고 그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비록 내가 손해보고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살아서 그대로 살면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형제와 화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의 화목하는 것,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화목이 필요한데 가장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게 교회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용광로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교회에 와서 변화돼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 내가 신문 하나 봤어요. 3년 동안 집사를 했는데 그분이 동성연애자였답니다. 그런데 밝혀졌어요. 그랬더니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동성연애자 그 집사 폐해라. 집사를 폐해라 그렇게 통보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문에 써 있는 건 뭐냐면 이제 3년 임기 다 끝난 거기는 임기쟁망이에요. 임기가 다 끝났는데 뭐 이제 폐하면 뭐합니까? 라고 이제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총의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동성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여기 와서 변화되면 되는 거거든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육신에 의지한 거라고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일단 오게 되면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했으니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 형제 화목하는 거거든요. 그 황로하는 것이 시기 질투하지 않으면 화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 걸 뺏을 뺏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주고 나누어 갖는 그러한 삶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먼저 화해하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뭐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복음 찬송. 내가 먼저, 그처럼 우리가 내가 먼저 화해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하여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정 그 단어랍니다. 그 단어 그 수치 뭐 거기까지 다 할 때까지라도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모든 사람에게 거기 앞에가 모든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는 그 자체로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본질에 속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며 행합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대계명입니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관계없습니다. 다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아무리 의롭다 하지만은 주님 앞에 자만한 자가 된다고 하면은 자만한 자는 주님 말씀 따르지 않는 자가 자만한 거거든요. 자만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고요. 그것에서 바로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었잖아요. 아무 의롭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었지만은 가죽 옷을 입혀 드렸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땀을 흘리고 죄값을 치르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다한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셨습니다.